부록 침례에 관한 진리 영어의 baptize라는 단어는 번역한 단어가 아닙니다. baptize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baptizo입니다. 역자는 이 단어를 번역하지 않고 헬라어 단어의 어말의 o를 영어에서 e로 바꾸었을 뿐입니다. 세상의 사전 편찬자와 문학가의 baptizo에 대한 견해 장로회의 로빈슨 박사는 신약 사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밥티조는 묻히다, 침몰되다, 잠기다란 뜻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스팅스의 성경 사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단어의 뜻은 담그다입니다. 대어의 신약 사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묻히다, 잠기다, 물에 빠지다. 웹스터 대사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뱁타이즈는 물에 잠긴다는 뜻입니다. 표준사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뱁타이즈에 해당하는 헬라어 밥티조의 의미는 물에 잠긴다, 물 아래에 있다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밥티조는 물에 잠기다라는 뜻입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밥타이즈는 잠긴다는 뜻으로 침례는 틀림없이 옛날 교회의 습관이었을 것입니다. 스카플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밥티조는 묻히다, 물에 잠긴다는 뜻입니다. 헨델리쿠스는 이 단어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묻히다, 물에 잠기다, 물에 엄몰되다. 슐레우스너는 이 단어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들어가다, 물에 잠기다. 스테파노스는 이 단어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묻히다, 물에 잠기다. 스크레빌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밥티조는 물에 잠긴다는 뜻입니다. 그로브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밥티조는 묻히다, 잠기다, 투입하다라는 뜻입니다. 베트 슈네이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응당 묻혀야 하고 완전히 잠겨야 합니다. 이것이 세례의 본래 성질입니다. 수어다스는 이 단어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밑에 가라앉다, 들어가다, 잠기다. 그린필드는 이 단어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잠기다, 물 밑에 가라앉다. 페소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밥토와 밥티조는 묻히다, 잠겨 가라앉다를 뜻합니다. 돈에게는 이 단어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잠기다. 피커링은 이 단어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잠기다, 묻히다. 스토키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에서 밥티조는 묻히다, 엄몰되다의 뜻입니다. 로버트슨 테아수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밥티조는 잠기다의 뜻입니다. 세계 표준 헬라어 사전인 리데랜드 스코트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밥티조는 묻히는 것으로 머리와 귀까지 모두 잠기는 것입니다. 밥티시스는 잠김을 뜻합니다. 뱁티즘은 묻히는 것을 말합니다. 밥티스테스는 세례를 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밥토는 잠기다를 뜻합니다. 바일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례는 침례입니다. 옛날의 그리스도인은 이 단어를 잠기다의 의미로 사용했으며 여기에는 결코 다른 뜻이 없습니다. 버터워스는 이 단어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묻히다, 잠기다. 브랜드 백과사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밥티조는 내가 잠긴다는 뜻입니다. 세례는 원래 잠기는 방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대형 백과전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밥티스모스와 밥티스마의 두 단어는 밥티조라는 단어에서 온 것이며 더 간단하게는 밥토로 잠긴다는 의미입니다. 이상의 사전 편찬자와 저술가와 문학가들 가운데 침례회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치 있고 권위 있는 사람은 다 밥티조가 잠기다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분명 침례를 의미합니다. 성경 안에 세례의 의미. 로마서 6장 4절은 세례의 의미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례로 말미암아 죽음에 들어갔고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말미암아라는 단어는 장사됨이 세례를 수단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당연히 장사됨입니다. 이 구절은 이것 외에 다른 해석과 다른 정의가 없습니다. 세례는 장사됨입니다. 장사되는 것이 세례이므로 장사되지 않은 사람은 결코 성경의 세례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물은 세례의 소개자이므로 세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물 가운데 묻혀야 하며 물 가운데 묻히는 것은 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침례입니다. 다음 구절은 더욱더 세례가 장사되는 것임을 증명합니다. 5절은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에 심겨진다면. 세례는 식물을 심는 것에 비유되는데 식물이 심겨지는 것은 매장되는 것입니다. 17절은 세례가 장사되는 것임을 더더욱 증명합니다.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본은 대표, 형상, 표적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문자대로 번역한다면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대표를 마음으로 순종하여가 됩니다. 어떤 사람이 교훈의 대표인가를 알려면 이 교훈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이 교훈을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4절에 분명히 기록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리스도는 죽고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죽음과 장사됨과 부활을 거치셨습니다. 죽음과 장사됨과 부활은 정식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고린도와 로마에 있는 교회에 전한 말씀이며 또한 이것은 모든 사도가 전한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됨과 부활은 복음, 곧 구속의 복음과 구원의 길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성경의 근본이며 변치 않는 정식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복음과 말씀은 반드시 죽음과 장사됨과 부활로 대표하여 나타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례가 장사되는 것인 이상 장사된 사람은 물에서 올라와야 합니다. 장사됨은 사람이 이미 죽었음을 증명합니다. 무릇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타내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침례를 받아야 하는데 물 가운데서 침례를 받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표명하는 것입니다. 침례받은 사람이 물에서 다시 올라온다는 것은 부활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만일 이 사람이 물의 무덤으로부터 올라오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 세례는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침례받은 사람은 먼저 물에 들어가고 나중에 물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한 알의 밀은 반드시 심겨져서 장사되어야 비로소 땅에서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 예수님은 죽고 장사되셨으므로 부활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 부활로 인하여 그분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이 증명되었습니다. 성경은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죽음과 장사됨과 부활이 사도가 전한 말씀입니다. 세례가 죽음과 장사됨과 부활을 나타내는 이상 세례는 이 말씀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세례가 장사되어야 하는 것이라면 믿는 이의 몸이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근본적인 가르침은 세례를 침례라 하는 것입니다. 세례에 관한 교리상의 의미. 앞에서 이미 세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셨음을 표명한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세례의 의미는 이것보다 훨씬 깊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속죄제가 되셨고 그분이 대신 죽었다는 것을 믿을 때 하나님은 그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임당했다고 여기십니다. 믿음은 그를 십자가에 연합케 하고 십자가의 희생, 즉 대신 죽으심에 연합케 합니다. 율법에 따라 그는 이미 죽었는데 그것은 그가 이미 심판받고 죽은 것으로 여겨진 것을 뜻합니다. 당신은 죽은 사람을 첫 번째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장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연합할 때 당신은 이미 그분의 대신 죽으심 안에서 죽은 것입니다. 그 후에 당신은 반드시 장사되어야 합니다. 물론 당신의 장사됨은 대표자에 불과합니다. 세례는 성경에 부합되며 그것은 장사됨을 대표합니다. 당신이 믿는 이라면 당신은 세례에 관한 의문에 순복해야 합니다. 만일 순복한다면 그것은 당신과 그리스도가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서 심판받고 그분의 죽음 안에서 죄빚을 다 갚았음을 표명하는 것이며 상징적으로는 그분과 함께 무덤에 장사되고 그분과 함께 하나님 앞에 부활했음을 표명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성경대로 세례를 받았다면 당신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됨과 부활을 믿을 뿐 아니라 당신이 이미 심판 가운데 주님과 함께 죽고 장사되고 부활했으며 당신 자신이 참으로 죽고 장사되고 그분처럼 죽음에서 부활했음을 믿을 것입니다. 세례는 상징적으로 장사되었음을 말해줄 뿐만 아니라 부활을 말해줍니다. 세례가 나타내는 가르침은 사람이 물에 들어갔으면 반드시 물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야 세례가 완전합니다. 세례는 부활을 말해줄 뿐만 아니라 부활의 성질을 말해줍니다. 그것은 물에서 올라온 몸, 즉 물 속에 잠겨진 몸을 뜻합니다. 무덤에 묻힌 그리스도인의 몸은 부활할 때도 매장된 몸입니다. 그 몸은 같은 사람이지만 조금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의 사체가 매장되는 것은 씨앗이 심겨지는 것과 같습니다. 씨가 발아하려 할 때 변화가 없으며 발아한 후에도 변화가 없습니다. 심겨진 씨앗은 또 씨앗을 산출합니다. 그러나 열매가 된 씨앗은 새롭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변하든 변하지 않든 세례를 받는 사람의 재능과 성정에는 도덕상의 나타남이 있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 그분은 사람이 심판을 받은 것처럼 매장되고 물에 잠겼습니다. 물에 장사된 후에 그분의 인격과 몸과 품격은 다 전과 같지만 신선한 여지가 있습니다. 세례받은 후에 그는 자신이 죄인임을 표명합니다. 그는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고 의인이 되었으며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세례는 결코 죄나 죄들을 깨끗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는 장사됨과 같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과 육체가 이미 심판받은 것을 뜻하므로 소위 육체, 옛 아담의 본성은 다 죽은 것입니다. 육체에 대하여는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당신은 육체를 깨끗게 할 수 없으며 육체를 영에 속하게 할 수 없으므로 육체는 죽어야 하고 장사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대로 세례를 받은 모든 사람은 사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희망이 없다. 육체 안에 믿음이 없고 나의 옛 본성 안에 희망이 없다. 나는 죽기까지 복종하여 주와 합해 내 자아를 반대한다. 믿는 이가 침례의 물로부터 올라올 때에 그것은 그의 유일한 희망이 부활한 주님임을 증명합니다. 또한 그분의 영적인 부활 생명은 옛 본성의 생명을 이기게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과 부합되는 세례를 시행하는 모든 교회는 틀림없이 복음을 잘못 믿을 수 없으며 부활의 형식과 사실을 믿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배당에 침례탕을 설치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죽음과 장사됨과 부활을 널리 알리는 것으로 그분이 사람을 구하시려 대신 죽으셨다는 복음, 즉 승리의 부활로 영생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침례탕을 설치하는 것은 말하지 않지만 이단을 절대 반대한다는 것이며 우원의 확언이며 우리의 주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그 생명으로 사람의 모범이 되려 하신 것이 아니라 희생하고 죽기 위한 것임을 증명합니다. 이것은 논박하지 못할 간증입니다. 우리의 주님의 구속의 결과와 영광은 사람으로 사망의 무덤을 이기고 생명과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부합되는 세례는 당신으로 참되며 완전한 구원의 교리를 알게 합니다. 세례에 관한 정해진 양식. 세례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주는데 성경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라고 말합니다. 세례는 아버지, 아들, 성령의 새 이름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세 분이나 한 몸임을 나타내므로 한 이름, 즉 하나님만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결코 새 하나님이 아닙니다. 세 분은 한 분이며 항상 살아계십니다. 이것은 비밀이며 어쨌든 간에 사실을 계시한 것뿐입니다. 이 이름은 단수의 이름이며 이 이름은 세 분이 통용하는 이름입니다. 이 세 분이 한 이름을 가지시는데 그분은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온 하나님이 다 세례가 전한 구속의 분깃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보내셨고 아들은 자기 몸을 들여 죽으셨습니다. 아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죽으셨습니다. 성경은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라고 말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살리고 아들은 스스로 살아나며 성령은 살립니다. 성령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을 위한 집행자입니다. 그분은 아버지와 아들과 동역할 뿐입니다. 이 세 분이 서로 관련되어 있으므로 당신은 이 세 분 중에 한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면 이는 틀림없이 이 단수의 이름과 삼위일체 안에 포함된 교리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서는 세례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었다고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은 사도행전을 근거로 하여 단지 아들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그런 사람은 분명히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말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는 뜻은 그 이름을 믿고 침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정식 이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은 그분이 침례를 받을 때 아버지께서 그분에게 주신 이름이요 그분이 세상에 계실 때 스스로 시인한 이름입니다. 내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으므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뇨. 빌립이 가로되 내가 만일 온전한 믿음이 있으면 가하니라.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나이다.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주고 빌립이 세례를 준 것은 내시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정하신 양식에 따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이 없이 준 세례라면 성경에 부합하는 세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나누어 두 분을 제해버리는 것은 하나님이 삼위일의 시작임을 버리는 것입니다. 세례의 필요성. 세례는 믿는 이에게 하신 명령인데 이 명령은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세례의 명령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다는 것 안에 포함됩니다. 이 둘은 분리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는 제자가 전도하여 사람으로 믿게 하는 것은 믿는 이에게 침례를 주기 위한 것임을 의미합니다. 바꾸어 말해 주님은 믿는 이에게 세례를 받으라고 명령하셨는데 세례를 받는 것은 그 믿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믿는 이에게 세례를 주라고 명령을 받은 것은 곧 믿는 이가 세례를 받으라고 명령을 받은 것과 같습니다. 명령은 주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세례에 대한 말씀을 들은 후에 항상 한번 생각해보지요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병사가 어찌 장군의 명령을 듣고 한번 생각해보지요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대답이 아닐 뿐 아니라 이러한 사람은 매우 위험한 사람입니다. 병사된 자의 본분은 결코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순복하는 것, 곧 즉시 순복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만일 참 믿는 이라면 당신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요. 그분은 당신의 장군입니다. 그분이 당신에게 세례를 받으라고 명령하셨다면 당신은 생각해 볼 조금의 권리도 없습니다. 당신은 행하는 사람으로서 즉시 일어나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울에게서 볼 수 있는 본입니다. 아나니아는 그에게 이제는 왜 주저하느뇨?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결코 침례로 죄를 씻은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죄를 씻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주저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즉시 일어나 세례를 받았는데 그의 세례는 믿음으로 구주를 얻을 수 있다는 그의 믿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의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내가 원하는 수준에 달해야 세례를 받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만일 이러한 기계적인 명령에 순복하지 못한다면 당신이 어찌 영적인 사람에게 순복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만일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시작에서 주저하거나 순복하지 않는다면 당신이 어찌 주님과 영적인 교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같을 뿐 아니라 세례는 결코 당신이 그리스도인의 생명을 가졌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죄인이며 은혜로 구원을 얻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하는 죽음과 희생으로 인해 당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권리를 갖게 했다는 것을 정식으로 인정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당신의 유일한 소망은 부활하신 주입니다. 그분은 당신으로 선한 생활을 하게 하며 당신의 믿음을 따라 그분의 영적인 생명을 당신에게 줍니다. 세례는 당신이 자신에 대하여 소망이 없으며 당신이 의지하는 근원은 주님인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총체적으로 말하자면 세례는 당신의 순복의 여부를 표명하는 것입니다. 누가 세례를 받을 수 있는가? 무릇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죽고 장사되고 부활한 분임을 믿는 사람과 믿음으로 그분이 속죄죄를 대신한 분임을 믿는 사람은 다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 이외에 다른 사람은 세례를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믿지 못하는 사람은 세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영아는 세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만일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인해 영아에게 세례를 준다면 그것은 성경을 떠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사람이 믿음이 있어야 세례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반드시 세례 전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의 영아가 할례를 받아 약속에 들어간 것을 증명했으므로 오늘날도 영아가 세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세례도 할례와 같이 남자에게만 해당되고 여자에게는 무관한데 이것은 매우 통하지 않는 것으로 성립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할례는 신약의 인침이 아닙니다. 세례는 결코 할례를 대체할 수 없으며 성령이 할례를 대체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믿는 이의 인침이요 인치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고 말합니다. 이 성경 구절을 볼 때 성령의 인침도 믿음에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오직 믿는 이에게만 성령의 임재가 있을 수 있고 부활의 주와 연합하는 인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연구하든 간에 세례는 반드시 책임질 수 있는 믿음이 있은 후에야 개인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얼마나 어리든 간에 그가 지혜가 있어 심령에서 복음과 세례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면 그는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례는 연령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과 깨달음의 문제입니다. 세례와 구원의 관계. 세례는 사람을 구원시킬 수 없습니다. 온 세상의 물로도 사람의 죄를 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제하여 깨끗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피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희생의 죽음을 뜻합니다. 당신이 그 죽음을 받아들여 그리스도의 순복의 죽음을 당신이 순복으로 여김으로 당신은 다시는 벌을 받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미 의롭다함을 얻었고 하나님은 당신을 받아 당신을 의롭다 여기셨습니다. 당신은 그분 앞에서 이미 깨끗게 되었습니다. 율법에 따라 말한다면 사람은 율법 앞에서는 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과 같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먼저 구원받은 다음이라야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는 이미 구원받았음을 표명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결코 세례로 거듭나는 일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요한복음 3장 5절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는 말씀을 인용해 사람이 세례로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외로 여기에서 물의 의미는 말씀을 가리킵니다. 성경은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씻어 깨끗게 한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을 가리킵니다. 성경은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성령은 말씀으로 사람을 거듭나게 하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주께서 이것들로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오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성령은 사람을 다스리며 말씀은 그릇인데 이 두 가지가 동역하여 사람으로 영의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므로 세례는 결코 사람을 거듭나게 하지 못하며 다만 믿음으로 얻은 구원을 나타낼 따름입니다. 성경대로 세례를 받지 아니한 사람은 장래에 어떻게 되는가? 대답. 세례는 명령입니다. 아직 성경대로 세례를 받지 아니한 사람은 아직 세례를 받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다 하나님의 명령을 위반한 사람입니다. 그 위반이 만일 무지나 그릇된 주장 때문이라면 반드시 뜻을 세워 주님의 뜻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책임을 전가할 수 없습니다. 그는 진리를 모른 채 교사를 의뢰해서도 안 되며 또한 진리를 모른 채 교회의 역사나 헬라어를 알 필요도 없는데 이는 성경이 이미 진리를 분명하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은 짧은 글로 이것을 분명히 기록했습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것은 매우 좋고도 지극히 평범한 말씀입니다. 이 구절이 당신에게 분명히 말하는 것은 세례는 곧 장사됨입니다. 만일 당신이 세례를 받았다면 당신은 반드시 장사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물속에 잠겨지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만이 성경에 부합되는 세례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만일 아직 성경에 부합되는 세례를 받지 않았다면 완전히 냉담하거나 틀림없이 하나님을 거스를 것입니다. 거역의 결과는 분명하고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아직 성경에 부합되는 세례를 받지 아니한 사람은 성경에 대해 대개는 다 스스로 믿는 것이나 선입관이 있습니다. 전체이든 혹은 일부이든 거역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조류는 옳다고 여기나 그날 심판대 앞에서는 틀림없이 옳다고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너는 왜 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느냐? 이것이 주님의 질문입니다. 만일 당신이 거스렸다면 당신의 대답은 충분한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당신은 거역한 아들처럼 대우를 받을 것입니다. 거역한 아들도 여전히 아들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거역한 아들은 손실을 입을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한 무리의 그리스도인이 손실을 입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구원을 받은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때 당신은 이미 영생을 얻었고 영광스런 몸이 있다 할지라도 당신의 거역에 대답해야 합니다. 혹자는 이러한 사항을 회피하려고 물의 세례는 중요하지 않다고 변론하며 바울의 말을 인용해 간증하길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라고 합니다. 그는 이 세례가 성령의 세례를 가리킨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이미 성령의 세례를 받은 모든 사람은 다시 물의 세례를 받을 책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실로 큰 잘못을 범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실로 성령의 문제에 대하여 큰 오류를 범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도 세례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은 성령 세례의 집행자입니다. 그분은 시종 성령으로 세례를 준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성령 안에서 세례를 주었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세례를 줄 수 없는데 왜냐하면 세례는 어떤 것에 잠겨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침례자 요한이 한 말을 기록했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여기서는 헬라어 전치사 엔이 무엇으로 번역되었는데 이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무엇 가운데로 번역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물 가운데서 세례를 주었고 장래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 가운데 세례를 줄 것이라고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가 성령 가운데서 세례를 받는 것은 세례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그 환경 속에 두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는 단 두 번 있었습니다. 한 번은 오순절 때요, 또 한 번은 가이사랴 지방의 고넬료의 집에서였습니다. 오순절은 유대인을 위한 것이며 고넬류의 집은 이방인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세례가 아니라 단체적인 세례로 한 몸이 세례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오순절과 고넬류의 집에서의 세례는 이미 말씀을 믿은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하여금 정식으로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 되었음을 시인케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순절과 고넬류의 집에서의 세례는 근본적인 교리로서 마치 십자가와 주님의 부활과 같습니다. 교회로 말하자면 성령 세례는 결코 다시 교회에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고넬류의 집 이후의 성령의 세례는 이미 끝났으며 다시는 잊지 않았습니다. 역자는 다음과 같이 주를 달아 말했습니다. 이 점은 내가 완전히 찬성하는 바입니다. 그리스도는 세상 사람을 위해 단 한 번 죽으셨으며 그분을 믿지 않는 사람은 다 멸망합니다. 성령 세례는 유대인과 이방인 교회에 한 번씩 보여졌습니다. 만일 믿는 이가 성령의 부어주심을 취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이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위해 한 번 죽으셨듯이 성령도 믿는 이를 위해 한 번 강림하신 것입니다. 그 후로 안수로 성령의 은사를 받지 세례로 하지는 않습니다. 비록 성령 세례는 멈췄지만 물 세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령이 고넬류의 집에 강림했는데 이 일이 이러한 사실을 증명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줌을 그 말이오. 성령 세례가 끝난 후에 사도 베드로는 물 세례를 행하라고 명했으며 바울이 에베소 사람에게 편지를 써보낸 것은 성령 세례를 멈춘 지 25년 뒤였습니다. 그러므로 세례가 하나이요, 주가 하나이요, 믿음이 하나이요 라고 말한 것은 틀림없이 물의 세례를 언급한 것임이 분명합니다. 더 나아가 논박할 수 없는 것은 한 믿음의 뜻은 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죽음과 장사됨과 부활입니다. 오직 한 주님만이 참으로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셨습니다. 오직 한 믿음, 즉 한 말씀과 한 복음이 있으며 유일한 말씀과 유일한 복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사람을 위한 완전한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한 세례만 있는데 내가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윤리학적으로 또 아래 글을 따라 말한다면 한 믿음과 한 주와 관계된 세례가 기묘한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죽으심과 장사됨과 부활은 어찌 물 세례와 관련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질문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문제에 대한 답변입니다. 물론 물 세례입니다. 성령은 이 세 가지를 연결하는데 윤리적으로나 이성적으로 말한다 해도 결코 다른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소위 성령 세례가 있는데 그리스도인은 세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으며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만일 거역하기로 결심하지 않은 이상 세례 받으라는 명령을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당신의 거역에 답변을 해야 함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참으로 당신에게 말하건대 주님 앞에 서서 거역의 죄를 느끼는 것은 결코 통쾌한 일이 아닙니다. 나는 자주 여러 사람 앞에서 말을 하는데 오늘 다시 여기서 말하겠습니다. 나는 결코 그리스도인의 심판대 앞에서의 그 지위를 금과 은으로 성경대로 세례를 받지 않은 그리스도인과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만일 아직 세례를 받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다면 나는 당신이 즉시 세례를 받을 것을 간곡하게 권합니다. 나는 당신이 주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역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는 결코 내가 침례교 사람이므로 이 책을 번역해 세상에 내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종파가 없는 것을 주장합니다. 침례는 성경에 부합되므로 나는 믿고 전하며 독자에게 하나님께 순복할 것을 청하는 것입니다. 아멘.